사사기 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신자들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은 내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무슨 그 든든한 뭐 백 하나를 뒤에 두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는 그 사람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뭐 모세, 요셉, 또 선지자들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들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모세라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것만 가지고 그들이 뭐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든가 아니면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치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런 사람치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는 뭐 일이 잘 된다거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거나 편안하게 세상 살다가 이 땅을 하지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 잘 사는 사람을 괜히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엄청난 고생을 막 직사하게 시켜버리는 그런 그 내용만 우리가 잔뜩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집에 편안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가지고는 괜히 그 편안한 인생이 고생하는 그런 인생으로 뒤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같은 민족에게 듣기 싫은 소리 막 해대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이사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쓰시면은 무슨 뭐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번듯한 그런 일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전혀 그게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게 그들이 앞으로 당할 수책 어떤 것인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사야를 갖다가 이제 명령을 하는 어떤 명령했냐면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돌아다니고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건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얼굴에 천팔 깔지 않으면 안 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애굽이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그들 수치를 미리 계시하기 위해서 괜히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면 여러분이 순순히 그렇게 일을 행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체면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가 뭔가 좀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그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도소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전도해라 이것이 아니고 직접 감방 안에서 죄수들과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제자가지고 교도소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도소로 보내시려고 하신다면 방법이 얼마든지 있죠. 뭐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게 해가지고 교도소 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또 뭐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내게 해가지고 교도소 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도소 갔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창피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 자체가 절대로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은 환상 갖지 마세요. 뭔가 우리 환상을 가지면 남는 건 실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뭔가 좀 번듯하고 자랑스럽 같은 그런 일들에게 미련을 버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사야가 비록 고생은 했지만은,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를 본 사람이 아니냐. 뭔가 이런 생각을 떨쳐져 버리지를 못해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을 이사야가 봤단 말이죠. 그게 얼마 대단하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뭐 하늘 보좌를 봤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나도 한번 그런 걸 봤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그런 성전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이사야를 불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본 이사야 어떻게 했습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이사야가 보좌를 보고 나서 야 희한하다 앞으로 내 이거 간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본 이사야였죠. 그래서 보좌를 본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버린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전체를 안 봐요. 전체를 안 보고 부분 부분 봐가지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만 간추려가지고 그런 일을 내가 했으면은 자꾸 이런 바람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권능으로 병을 쫓아내고 왔던 이것만 딱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뱀에 물려도 안 죽었다든지 옥에 갇혀서 천사가 문을 열어줬다든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야 희한하다 그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기증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 일을 잘 되게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함께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 했을 때 일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일이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두시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게 다쳐서 살려낸단 말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내요. 근데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둬버립니다. 이게 마치 뭔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들리 보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도 살려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가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좀 나은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입니다. 뭔가 차별하고 있다는,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달려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내고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관심이 뭐냐면은 야고보다는 베드로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날 살려내는 거, 자꾸 여기에 미련이 간다는 것이죠. 이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하지만은 죽은 야고보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살리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한 것이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환상이라는 걸 가지면은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일이 뭔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확인하려는 그런 사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기드온이 그 자기 아비지의 바알의 단을 다 훼파해버리고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암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쳐들어와요. 그 진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군사를 다 불러모으면 부르고 나서 군사를 모으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확인이 뭐냐면은 3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애당초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은 자기는 전쟁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그 확인 방법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타장 마당에, 그 큰 마당에다가 양털을 이제 쌓아놓고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양털에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손으로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땅 전체에 다 내리는 것이 어떤 구분대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기드온은 이슬이 내릴 때에 땅은 마르고 이슬이 전혀 안 내리고 땅 가운데에 쌓아오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은 그건 뭐 하나님 말씀한 진짜인 것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들어줘요. 그래 뒷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소복 내려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됐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확인을 하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반대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기드온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걸 보고서 야 이건 뭔가 우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기드온이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요구들을 들어줘요. 또
그래서 그 뒷날 또 보니까 양털은 바짝바짝 말라 있는데 땅은 또 이슬이 소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볼 때 야 기도원 신나겠다 이런 생각이 뭔가 좀 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쉽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한 거. 그 양털에 기도원이 이슬 내리게 하면 내려주고 마르게 하면 마르게 해주고 이런 일을 행한 걸 볼 때 야 기도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우리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 보면서 기도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대로 이게 좋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 들어줬을까 이거죠. 분명히 기도원의 그 심보가 뭐냐면은 신기한 현상을 봐가지고 그걸 확인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정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심보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은 신비한 현상을 보면은 그걸 믿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이 진짜인 걸 안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원이 그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기도원처럼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지를 못하고 안 와도 그걸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우는 것 이게 믿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은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없는 기도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믿음 없는 사람 말은 안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보통 가진 생각이잖아요. 또 기도 내용이 하나님 보기에 잘못된 거라면 안 들어주고 기도 내용이 합당한 거라면 들어준다 이게 우리들 생각입니다. 근데 기도는 분명히 좋지 못한 의도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시험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였다는 것이죠. 불순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기도원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전혀 책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털의 이슬을 내리고 또 양털의 이슬을 내리지 않고 이런 신기한 이적을 두 번이나 반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줬느냐 왜 기도원 요구대로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이적이 일어나면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일어난 사람에게 보통 관심을 돋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니까 저런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서까지라도 믿도록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기적을 동원해서까지 믿도록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은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요 사실은요 너무나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너무 엉터리라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까지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지 못할 그런 사람이니까 기적을 보여서까지라도 믿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뭐 신기한 이적 기적 봤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기적을 보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르칠까? 뭔가 이런 쪽에 생각이 좀 가야 되지. 기적이 있으니까 아 기적 봤다 좋다 이렇게 나가버린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기적 자체에 매료되어 있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비한 현상을 보여서까지라도 이 기드온을 갖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기드온이 잘나서도 아니고 기드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뭐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신비한 현상을 기드온 요구대로 행해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요구대로 신비한 걸 내가 보여줘서까지라도 너를 내가 불렀으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자기 말대로 되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기적은 결국에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지금 붙들려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 붙들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표를 갖다가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대로 나는 살아가진다는 것,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인생으로 붙들린 사람이고 기드온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지금 들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체험한 신비한 현상, 여기에는 마음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뭐 우리가 매료돼가지고 뭐 거기에 나도 그런 뭐 현상 봤으면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기드온에게 그 신비한 현상을,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라도 기드온을 갖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런 신비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현상 봤다고 믿음 생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런 신비하고 이상한 기적을 체험했다, 그걸 봤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은 복잡하게 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날마다 기적만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해도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요단강 물이 말랐다든가, 뭐 여호수아 때에는 해와 달이 멈췄다든가, 뭐 지금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리 난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을 했고 체험을 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볼 때뿐이지 돌아서면 또다시 자기를 보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적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죠. 성경에 무능병자 그 10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고침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딱 한 명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무능병에 고침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했다 했지만은 그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달과 해가 멈추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직접 목격한다면 그 순간 신기해가지고 누디 해등들에게 예지겠죠. 근데 그 순간뿐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이에요. 돌아서면 또다시 예전 모습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뭐 나와 있겠지만은 그건 단지 기적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기적을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적을 목격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아버리죠. 자기 간증거리 삼아, 그리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증거물을 사버린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어가지고 기드온처럼 어떤 신기한 현상을 원하고 있다면은 진짜 그런 마음이라면은 굳이 신기한 일이 없어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담아가지고. 그래서 뭐 홍해가 갈라지고 양들이 있으니 내리고 안 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은 십자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신기한 이적이라는 거, 이건 마음에 둘 필요가 없는 걸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신기한 이적은 주를 믿고 있는 것이고 주님 십자가 달린 그것이 그 사건이지 뭐 양털이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이게 신기한 이적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미 기적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양털이만 이슬이 내리고 뭐 다시 양털이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러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비록 그런 신기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했지만은 기드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지 그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다 해가지고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 바뀐 것이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바뀐다, 무슨 인격이 바뀐다, 이런 건 인간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지만은 인간의 본성이 바뀐다는 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인생이 마치 자기 노력대로 되어진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뒤바뀐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쓰여져 있고 하는 게 붙들려 있다는 이걸 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증표로 우리에게 이런 일도 있게 하시고 저런 일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십몇십만 살아난 거 이걸 가지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 며칠 만에 살아나가지고 역시 죽고 사는 게 여호와께 달렸다, 이걸 알게 된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스라엘아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포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행하여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 예표라는 건 그들은 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지낸 것이 기적이라 말입니까? 그게 왜 기적이에요?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성경에서 말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기한 일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간 벗은 몸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닥칠 애굽의 수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표라 이렇게 말하는 거,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표인데 그 기적이 뭐냐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애굽의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수치를 간수하면서 하나님 말대로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바로 지내는 이걸 딱 바라보면서 저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치를 갖다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걸 안다면은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표와 기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의 그 벗은 몸을 그걸 보면서 자기 수치를 알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사야처럼 그런 벗은 반 몸으로 그렇게 3년간 지내면 보면 미쳤다고 하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우리의 수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반응 보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우리의 저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께 아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바라봤을 때에는 그 십자가에서 뭘 봤습니까? 자기가 받을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담당할 수치를 대신 담당한 주를 봤단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저주와 수치를 보면서 내가 당할 저주와 내가 당할 수치를 먹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되었다는 게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뒤바뀌었다,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 되었다는 것, 이걸 가지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본문에서도 양털에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신기한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그게 곧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양털과 같은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이지 단지 기도원 요구를 들어주거나 신기한 일을 보여주려고 하신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 자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그런 목적 가운데 있어요. 설사 우리가 신기한 일을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주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적은 오늘날 뭐 있다 없다 이런 싸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적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관심 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죽을 병에 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얼마 죽을 병에 걸려서 살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병 나았다 이것도 아니고 뭐 권능 행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것은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뭘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뒤바뀌었느냐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기적을 자랑해버린다면 그건 사람 안 된 거예요. 그것은 병 고침 받았다 그게 대안 같지만은 결국에 병 고침 받아놓고 병 고침 받아 자기를 자랑한다면은 그건 인간 안 된 것입니다. 아무런 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면은 역시 내 목숨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면은 결국 그게 신자고 그게 진짜 기적임한 사람이죠. 기도원이 신기한 일을 봤는데 나도 신기한 일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뭐 추도 하지 마시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 모든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우려가 놓으셔가지고 우리 인생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들, 고통들, 그리고 때로는 즐거움들, 기쁨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시인자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었다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을 경험해야만 된다, 이건 절대로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수치를 볼 수가 있고,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기한 현상 없어도 얼마든지 주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기적의 사건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죠. 그래 시인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안 되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나를 뭔가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괴로움을 줘서 하나님의 신뢰한 사람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어떤 즐거운 일을 줘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다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이미 인간이 뒤바뀌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적에 임했다,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환경의 조건이 어떻다 떠나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뒤바뀐 것이, 그게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적의 삶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이 요구한 대로 신기한 이적을 보이시면서까지라도 기도원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간섭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일이 잘 되건 못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평안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삶이 우리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